마태복음 13장 31절로 4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전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계속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비유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 일상의 언어로 담아내는 작업이죠. 오늘날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는 예수님이 이렇게 진리를 비유에 담듯 진리를 어떻게 전할 것인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민 없이 교리를 가르쳤다고 지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교리는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교리를 가르치면 어떤 종교도 부딪히고 분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생명을 비유에 담아서 생명으로 전하심으로써 우리는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하나 되게 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이 온 땅이 온 세상이 온 우주가 하나 되도록 통일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교리로 들어가게 되면 꼭 나눠지고 쪼개지고 분열하고 다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천국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실물, 우리 일상의 실물, 우리가 가장 친숙한 우리 삶의 소재들 가지고 담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작업을 하지 않으면 젊은이들은 다 떠날 거예요. 오늘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려서 교회가 약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 진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고 있었느냐가 증명되는 시간이 오고 마는 것이죠. 교리만 붙들었다면 우리는 그 생명력을 지속시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진리를 붙들었다고 한다면은 변함이 없는 그 진리의 생명력 가운데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견뎌내겠죠. 오늘 주님께서는 다시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소재를 가지고 천국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걸 보게 하신 것 아닙니까? 먼저 오늘 겨자씨 비유를 한 마디 더 듣도록 하죠. 31절 32절입니다. 또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은 겨자씨 같다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겨자씨. 물론 제일 작은 씨앗은 아닙니다. 오늘 여기 모든 씨보다 작다고 되어 있지만 이건 비교급이에요. 어쨌건 정말 작은 이 씨, 이 겨자씨 하나리 크게 되면은 무려 3m, 4m까지 자라서 새들이 와서 깃들 만큼 커진다는 거예요. 그럼 작은 씨앗이 눈에 띄지도 않을 만큼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된다는 건 뭐예요? 성장성을 말하는 것이죠. 얼마나 큰 성장이 이루어지냐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에 있다고 주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세요.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단 한 가지 소재로 설명하지 않고 다양한 소재로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천국의 동기, 천국의 모양, 천국의 이유를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시므로 우리가 정말 조금만 생각하면은 깊이 생각하면은 천국에 대한 모습들을 얼마든지 그려볼 수 있게 지금 눈앞에 펼쳐 보여주시고 계신 것인데 이 겨자씨가 나무가 되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그렇게 작은 것으로 시작이 되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큰 결과를 이루어낸다는 것이죠. 우리는 작은 것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진리, 모든 사랑, 모든 믿음, 모든 소망이 이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큰 걸 좋아해요. 뭐 요새는 뭐 큰 거 아니면은 뭐 명함도 못 내미는 시대죠.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늘 작은 것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큰 선행을 우리한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린아이한테 물 한 잔 떠다주는 작은 선행, 그게 나한테 한 것과 동일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큰 일을 하는 것에 무섭게 매료가 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삶을, 위대한 인생을 요구하지 않아요. 인간은 어떤 일을 해도 위대하지 않습니다. 그 동기를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정말 추악한 얼굴들을 지니고 있거든요. 주님께서는 진리가 펼쳐지는 삶의 현장은 지극히 작은 일상 가운데, 작은 행위 하나 가운데, 작은 언어 하나 가운데서 그런 진리의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펼쳐질 때 그 작은 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작은 것이야말로 큰 것이다. 작은 것이야말로 진실로 위대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뭐 잘 아는 대로 욥기 그 8장 7절 말씀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마지막은 창대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인생이 그래요. 작은 시작입니다. 내 입으로 예수 믿겠다고 한번 뭐 중얼거린 것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지극히 작은 행위, 구별되지 않는 그런 언어 같지만 한마디 내가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불렀더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더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더니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어떻게 이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만은 작은 씨앗이 하나 나무가 되듯 우리 일생 가운데 그걸로 인해서 생긴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각자 자신은 얼마나 변했으며 우리 주변은 또 얼마나 변화시켰느냐고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진실로 믿었다면,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면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 우리 주변에 일어난 변화는 그 겨자씨 하나가 나무가 되고 숲이 되는 것만큼의 그런 성장이 없었습니까? 없었다면 우리가 믿음이 없었던 것이겠죠. 이런 변화, 이런 성장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이 뭐 씨앗이 안 뿌려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건 내가 길가밭, 돌적밭, 가시덤불밭에 살기 때문에 거기에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옥토밭에 뿌려졌다면 그건 100배의 열매가 마땅히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천국을 설명해 가고 계세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아는 누룩 비유입니다. 33절이에요.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은 좋은 뜻으로 쓰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할 때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만들어서 나가지 않습니까? 어쨌건 누룩이란 작은 것이 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의 상징이죠. 주로 타락할 때, 부패할 때, 도덕적으로 이렇게 몰락할 때 이런 누룩의 이게 효과를 많이 얘기하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좋은 결과로도 가져올 수 있는 이 누룩의 영향력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건 영향력의 확장성에 관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란 생명이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란 이런 확장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작은 무리 12명으로 시작된 거예요. 지금 적어도 20억 이상의 인구가 예수를 주라고 믿는, 어찌됐건 뭐 그게 뭐 캐토릭이건 뭐 기독교의 여러 교단 교파건 간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전 인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이런 확장성을 가져온 것 아니에요. 따라서 진실로 천국이란 이런 놀라운 성장성, 놀라운 확장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이 겨자 씨 하나의 비유, 또한 누룩, 보이지도 않는 누룩이죠. 서말 속에 서말이라면 한 40리터 되나 봐요. 거기에다가 정말 누룩 조금 갖다 넣으면은 온 이게 밀가루가 부풀어가지고 말이죠. 한 150명이나 먹을 수 있는 빵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부풀어 오르는 이런 확장성을 말씀해 주고 계신데, 저희들이 예수 믿어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이런 확장성을 볼 수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진실로 심기워졌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로 했다면 이런 확장성이 마땅히 나타나야 되는데 이렇게 위축되고 있는 까닭은 뭘까요? 누룩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할 때 어떻게 보면 이 누룩이라든지 겨자씨 이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정말 알기만 하다면, 깨닫기만 한다면, 기억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런 결과들을 우리 삶 자신 가운데서, 우리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는 마땅히 그런 사람이 되어야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100배 소득이 나야 정상이고, 이렇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변화된 모습이 드러나야 돼. 밀가루와는 전혀 다른 빵의 모습이 나타나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안 나타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그 씨앗이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 나라의 누룩과도 같은 것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 34절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시편 78편 2절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죠. 마태가 지금 그렇게 기록한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 그건 시편 말씀처럼 창세로부터 감춰진 것, 창조와 그리고 타락과 구원과 이 모든 구속의 경륜 전체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해서 이 비유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밝히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 비유로의 힘이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비유란. 제가 비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우리 그 저는 외할머니 손에 자라다시피 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뭐 그렇게 제대로 학교를 다니신 분도 아니고, 그런데 이 외손자 하나를 정말 막내 아들처럼 키우면서 그게 한마디로 한마디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비유로 꾸지람 하시는 바람에 그게 평생의 가르침이 된 거예요. 지금도 제가 나이가 70이 넘었지만 그걸 다 고스란히 기억을 하고 있어요. 비유였기 때문에. 뭐 한마디 한마디 툭툭 던지는 게 너무나 그 생활의 지혜로운 말씀인데, 그때는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 비유가 어린 마음에 어린 귀에 잘 안 들리니까 그걸 어떤 때는 종일도 생각하고 일주일도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비유란 즉시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비유란 그 씨앗이 떨어지면은 마치 발아하듯이 우리 안에서 차츰 자라가면서 정말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말들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다 잊었을 거예요. 각자에게 주는 비유가 아니니까. 제가 화가 나서 밥을 안 먹으면 그냥 지나가다가 그래요. 야, 밥이 입을 빌러가지. 입이 밥을 빌러가냐. 입이 밥을 빌러가지. 예? 밥이 입을 빌러가냐. 그래요. 그래도 밥을 저녁 때까지 안 먹으면 화가 나서 그렇게 화가 나 있으면 그래요. 야, 숲이 깊어야 도깨비가 나와.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여러분 알긴 하겠어요? 어린아이한테 그런 얘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또 조금은 이제 더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야, 사람이 이 집 좁은 데서는 살아도 속이 좁은 사람하고는 같이 못 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정말 뭐 끝도 없어요. 툭툭 던지는 얘기들이 말이죠. 그 한마디가 제 평생에 기억될 만큼 강한 그런 비유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뭐 어른들 얘기에 끼어들어서 주제넘은 얘기를 하면은, 야, 시라는 초는 안 쉬고 촛방맹이만 쉬구나.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여러분들? 알긴 하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새록새록 다 기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새 그 트위터에 쓴 걸 잠언을 10년 동안 썼는데 새 잠언록이라고 이름을 줘서 10년 동안 매일 한 절씩 쓰고 있는 거예요. 엊그제도 제가 그렇게 썼어요. 뭐 예, 한 절 썼는데 알겠어요? 장기알이나 바둑알은 스스로 다투는 법이 없다. 싸우는 법이 없다. 두 주인이 싸움을 시작하면 싸우고 싸움을 멈추면 싸움은 거친다. 저도 그렇게 한 절 썼지만 그걸 읽은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이 뭐야? 장기알은 뭐고 바둑알은 뭐야? 아마 다 안 봤을 거예요, 제대로. 장기 바둑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마치 겨자씨나 누룩을 본 적이 없거나 하면 경험하지 못하면 이건 아무 효력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거의 우리 일상 속에 경험되는 언어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다음 세대들한테 뭐예요? 맨날 PC 얘기를 안 하면 뭔 얘기를 하겠어요? 무슨 뭐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얘기를 안 하면 뭐가 걔들이 지금 게임으로 얘기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게임 같이 하는 부모가 제일 소통이 잘 된다 그러더라고요. 맨날 게임한다고 나무라는 부모가 아니라 애들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어쨌건 저는 바둑알이나 장기알이 스스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주인들이 둘이서 경기하는 사람이 둘이 다투어야 다툼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좀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다툼이 있을 때 그 말을 기억하고 그 말을 적용해보고자 할 것이고 또한 이 사회 현상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툼이 많나? 왜 이렇게 갈등이 많나? 이런 것들을 한번 적용해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할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따라서 이 비유의 힘이란 우선 생각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영상시대를 살아가는 애들은 보면 말초적으로 감각적으로 받아들이지 그걸 생각으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잃어버린 백성들한테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애들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 비유란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힘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생각하게 되면 결과가 깨닫는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깨달아요. 자기 나름대로 깨달아. 100번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생각의 힘에 맞춰서 깨달을 것이고 1000번 만번 생각하는 사람은 그 힘에 맞춰서 깨닫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그 깨달음이 배움이 되고 그 배움이 습득이 되고 그 습득이 되면 기억이 되고 기억이 되고 합숙이 되면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건 지혜로 발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여전히 이 비유는 힘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자녀를 가르치는 놀라운 지혜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참 우리는 뭐 그런 생각하는 버릇이 점점 더 없어지니까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세대로 가르칠 능력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식은 아무리 배워도 이런 학습 효과가 현저히 떨어져요. 제가 그 26년간 학교 교육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대학원도 여기저기 다니고 배운 거 제대로 배운 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럼 누가 뭐가 기억이 남냐? 신학교 4년 동안에 기억나는 교수 두 사람만 기억이 나요. 강의실에서 말없이 책상을 닦던 분. 그리고 자기 애가 둘씩 있는데도 그 입양을 넷씩 해가지고 그렇게 정말 성자처럼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교수님. 그런 삶이 기억이 나고 그분들의 그런 툭툭 던지듯 하는 말. 또 한 교수님은 책상 위에 그려놓은 성경 위에 해골 바가지를 그려놓은 그 그림 하나.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지 뭘 배웠는지는 하나도 지식적인 게 기억이 안 나요. 예수님께서 그 짧은 생애 동안이지만 비유를 무려 48가지로 가르쳐 설명해서 사복음서에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에 천국 비유만 8개가 나오잖아요. 이 13장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란 어떤 것이냐를 생각할 때 이 말씀이 생각나야 되고 이 말씀의 소재인 겨자씨나 그런 뭐 이 그물이나 뭐 네일 볼트 진주나 보화나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2000년이 살았지만 여전히 생명력을 지니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준다면은 우리 또한 그렇게 배웠다면 그렇게 가르쳐야 마땅하지 않냐는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무슨 교리만 가르치다가 이렇게 싸움박질하게 만들어 놓고 교단과 교파로 쪼개지면 뭐 무슨 세대가 여기 오겠어요? 이 비유 속에 담긴 생명은 오간 데가 없고 이 비유 속에 담는 지혜로운 진리는 오간 데가 없고 그냥 주장만 남아있는 것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제 우리가 본 이 가라지 비유를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물었고 잘 모르니까 이게 제자의 특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는 물을 수 있는 스승이 있다는 것 그리고 모르면 반드시 물어봐야 한다는 것 혼자서 오해하지 말고 혼자서 미루어 짐작하지 말고 36절 뭐 한 번 더 읽고 마치죠.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자는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뭐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이니까 설명해 주시고 다시 한번 비유를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비유는 설명되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아직 어리니까 설명해 주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그때 뭐 할머니한테 할머니 뭐 초방맹이가 뭐요 하고 물었다면 설명해 주셨겠죠. 초막이에요. 초막에. 그러니까 우리가 물으면 더 설명을 들을 수 있지만 저는 물음과 함께 우리는 물음보다 더 깊은 생각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생각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이게 천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 거니까 천국을 많이 생각 안 해서 그래요. 세상 생각만 하는데 무슨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세상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시민권자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애국자란 누구예요? 자기 나라 생각 더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외국보다도 자기 나라 더 많이 생각해야 애국자가 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버릇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 끝들에 묶여 살기 때문에 전혀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조차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전할 수도 없게 된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전하는 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한번 정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올 한 해 2021년도 깊이 생각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것에도 애통하고 내가 점점 세상에 빠져 있는 것도 애통해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가 사모한다면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가득하다면은 이 세상은 누룩 세 마리 다 누룩으로 세 말 밀가루가 다 바뀌었듯이 이 세상은 바뀌었어야 마땅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하나님 나라를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생각도 없고 그저 세상 나라에 묶여 사니까 세상이 하나도 안 변하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파멸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는 언제 지었느냐? 무슨 수수께끼가 있더라. 노아의 방주는 언제 지었습니까? 홍수 오기 전에 지었다가 정답이에요.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습니다. 심판이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는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쑥 들어간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면 이 하나님 나라를 하루 종일 묵상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보다도 더 우리가 긴박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 연휴에도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무슨 예배를 드리든 어떻게 살아가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 땅의 소재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펼쳐 보이는데 소용닿기를 축복합니다.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도구가 되게 하라. 이게 주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시는 목적 중에 하나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정말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먼저 누룩을 넣은 새말 가루처럼 밀가루처럼 부풀어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부풀어 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부풀어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부풀어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이 모든 것들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쏟아지듯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사람의 발걸음이 흩어지는 것보다 향기가 흩어지듯 그렇게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누룩을 넣은 가루 서말이 부풀어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펼쳐지는 것, 그런 것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택하신 이유, 그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소명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비유로 말씀해 주셔서 그 비유가 우리 안에 깊은 묵상이 되고 깊은 깨달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천국을 끝까지 온 몸으로 온 호흡으로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그러나 그 사랑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천국 비유를 듣고 천국을 깊이 묵상하며 천국을 살고 있는 우리 일생이 누군가에게 천국 복음 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